예배에 나오신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이죠. Have you ever been born again? 우리 미국에 오시면은 사형리 같은 거에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 미국 사람들은 나는 born again Christian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잘 쓰지는 않았죠.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지난 우리 2년 전입니까? 2년 전에 이제 한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 회사에 그 종교적 배경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 구원파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조금 많이 오해해서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좀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많은 이단들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거듭남이 정말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들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요. 우리 어른들도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성경이 거듭남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좋습니까? 예. 그런 거 말고 그냥 단답형으로 해. 이렇게 이렇게 원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깊은 질문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3장 1절을 한번 비춰 보시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그런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 그런데란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개역 성경에는 없이 그냥 바리새인 중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런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이 말을 드리냐면은 원문에는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있다는 말은 이 3장 1절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이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 그리고 1절, 2절, 3절을 나눈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쓰여질 때부터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이 나누어졌다고 해서 내용까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3장 본문은 2장 마지막하고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는 우리 한가족 예배라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2주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그 내용하고, 아니, 이것은 2장 전체하고, 아니, 오늘 요한복음 전체하고 이 본문은 사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수를 구별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들을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믿는다는 표현을 써서 사람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표적들을 보고 쫓아왔지만은 표적이 사라지면은 곧 나를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잘 아셨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잘 아신다. 모두를 잘 아신다. 그리고 2장 25절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누구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 다 아신다. 이렇게 2장이 결론을 내었죠.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처럼 이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아시고 사람들이 표적을 위해서 찾아온 것을 다 아셨죠. 거기에서 그 사람 가운데 오늘 3장 1절과 2절에 2장에서 두드러지게 나왔던 표현 중에 사람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표적을 보고 쫓아왔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한 사람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이 니고데모는 헬라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퀴즈 한번 해볼까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히브리인이에요. 첫 번째 히브리어, 두 번째 아람어, 세 번째 헬라어. 정답은? 야, 이렇게 곤란할 때 그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주 예, 좋은 겁니다. 예. 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물으시는 것 같아서 예, 아주 좋은 예, 방법인데요. 2번이에요. 2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아람을 쓰셨습니다. 아람어. 아람을 쓰셨는데 근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그때 거의 히브리어를 연습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전어는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 가면은 달리다굼, 에바다 하는 것들이 다 아람어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쓰고 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 정복자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누가 붙여줍니까? 부모님이 붙여주죠. 그 당시에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아주 지위가 있든지 많이 배우든지 아니면 부유하든지 어떤 상류층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사실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은 금수저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러한 사람입니다. 네. 심지어 이 사람이 이 유대 초기 역사의 니고데모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한국 교회에서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 하면은 좋은 말입니까? 아, 제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질문을 했네요. 예. 예. 목사님 다 좋은데 목사님은 정말 바리새인 같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거에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식이 나가서 밥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그냥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콘처럼 이게 바리새인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그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800명이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총독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죠. 그죠? 빌라도가 그 당시 이 유대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국기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가 있는 국기는 이렇게 끌고 입성을 하지 못하게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 국기, 로마의 국기를 군기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600명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5일 동안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 600명을 전부 다 원형 경기장으로 불러내죠. 거기서 위협을 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네가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바리새인 600명이 거기서 다 목을 내놓고 차라리 내 목을 베어라. 절대 예루살렘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국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죠. 지금하고 우리가 느끼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70명과 대제사장 한 명이 플러스해서 71명이 유대 지역을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신정국가죠, 그죠? 종교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우리 미국의 뭐 상하원 의원이나 한국의 국회의원보다도 더한 사람이죠. 그리고 랍비입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거느리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뒤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장례하려고 그렇게 100리트라 우리 향을 가져오죠. 그거는 왕을 왕을 장례하고 왕족을 장례할 때 쓰는 양이에요. 아주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봐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실 장류 유사해가지고 잘 알잖아요, 그죠? 어떤 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대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있는 사람이 이제 갓 서른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갈릴리 이 사투리를 쓰는, 딱 입만 열면은 바로 아는 그런 사투리를 쓰는 시골에서 온 이 젊은 청년에게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목수인 이 사람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이여 하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을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는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도 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종교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구도자적인 그러한 열정도 있고요.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지식적인 종교적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가지고 이 사람은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왔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면은 사람이 너무 예수님 주변에 많으니까 이제 이런 깊은 심도 있는 대화하려면 밤이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밤에 왔겠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독 이 밤과 낮을 대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밤과 낮을 대비해서 쓰는데 밤은 세상에 속하였고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낮은 하늘에 속하였고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빛, 낮은 하늘 생명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낮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 없이 하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밤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세상에 속해 있다고 요한복음은 대조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죠. 그죠? 성찬을 한 후에 자, 같이 밥을 먹은 후에 유다야, 이제 너 원하는 대로 해라 하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걸 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간 곳입니다. 가룟 유다가 갔던 곳이 바로 밤입니다. 여러분, 이제 밤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가문도 좋고 사람도 겸손하기도 하고 구도자적인 열심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2장 23절, 24절, 25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 중에 대표자로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화를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좀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설명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3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래 잘 왔다 잘 왔습니다 아유 선생님 오셨네요 이제 대화합시다 이게 아니고 첫 마디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못 본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하죠. 아니, 이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정도 돼야지. 바리새인이 천국을 못 가면은 누가 못 가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 때,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좀뭐 사람들 표현으로는 좀 스투피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다시 날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아니면 나같이 이렇게 큰 사람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은 땅에서밖에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그 거듭이라는 것이 우리 헬라어로 아노떼니라는 걸 써요. 아노떼니라는 걸 쓰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소적으로 위로부터 난다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그런 개념보다 새롭게 나야 된다는 개념, 그거밖에 땅으로부터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 아노떼니라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딱한번 등장을 해요. 딱한번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마귀, 휘장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제가 안 찢었습니다.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없군요. 제가 안, 예. 어, 예, 제가 안 드렸군요. 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복음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업, 다운이 아니고요. 이건 누가 찢으셨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태 마가복음에 딱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노떼니 어디에 등장하는지 보여드릴게요. 3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자, 위로부터 오는 이 만물 위에 계시죠. 또 밑에 만물 위에 계시니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위로부터 나는 하늘로부터죠. 자, 니고데모처럼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또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네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묻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위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우리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데 그 예수님의 속옷이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짜여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옷이 통옷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입는 것마저도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고 육체로 오셨고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아는 자들은 제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다 아십니다. 예,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모르죠.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꾸로 갑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 육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자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니고데모 이해 못하죠. 왜? 우리가 다음 주에 9절 이하를 가지고 또 나눠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제가 15절까지 오늘 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야, 이건 아니다. 예,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본문도 이 말씀도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알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러면 근데 물은 무엇일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물과 성령 이것을 동일하게 어떤 동등한 조건으로 본다면은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침례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하셔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 물과 성령이란 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분들 견해보다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의 이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뱃속에 수도꼭지가 달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 우리 아들이 작년에 맹장 터져가지고 아니까 이 튜브 꼽아서 뭐 배에서 물을 뽑아내더라고요. 예, 물을 뽑아내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게 의미해야 됩니까? 아니죠.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근본,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생수, 생명이 흘러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수의 물, 생명의 물을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속에서 물, 곧 성령이 솟아나온다는 것이죠. 왜? 성령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드러나는 것이죠. 열매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물, 곧 성령으로.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성경에 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근데 사실은 그 배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이게 물과 성령이 같이 등장 안 하는지 우리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세 군데 찾을까요? 네.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스위밍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운행한다는 표현은 히브리 표현은 암탉이 그 알을 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알을 품을 때. 여러분, 암탉이 알을 왜 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보호하려고도 품죠. 그리고 그 부화하기 위해서 품지 않습니까? 부화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품듯이 이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기사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이 마치 그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암탉이 알을 품듯이 암탉이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품듯이 품고 계시는 모습이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죠. 그리고 영은 새 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을 무르게 갈아엎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깨끗케 하심, 성령 하나님의 깨끗케 하시는 사역과 바로 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곧 물, 곧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그대로 두어지고 에스겔서에서는 뒤에 가면은 그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봅니다. 그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가지고 온 세계를 적시고 온 세계를 소생케 시키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죠.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그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성령의 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물, 곧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6절,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람의 손으로 육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 성전 기억나십니까? 손으로 지은 사람의 육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태어난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성전마저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 성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바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이 다 그 헬라어에서는 다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 같은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지금 부는 바람 이 바람은 딱 저기 저쪽에서 불어서 저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바람이 불 때 너희는 알지 않느냐. 바람이 부는 것을 성령으로 나는 자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 거듭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기원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죠. 손으로 지은 것,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것이고 하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 기원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자들은 무언가가 드러난다. 열매가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거듭났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요.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전부 다 거듭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답 못합니다. 목사로서 정말 기도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거듭나는 것이 내가 오늘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그런 노력이라든지 사람 편에서 내놓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듭났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네 명 가운데서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콜링하시면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답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은 열매가 드러납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너희는 그 기원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람이 불 때 너희는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거듭난 거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는 그 속에 내면에 성령이 계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곧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데 그 거듭난 자들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으로 거듭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진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계 안에서요. 관계 안에서 그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죠. 나밖에 모르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뭐 내가 조금 많이 배우고 인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조금 멋있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나였어요. 나. 나. 왜?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그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그 본래만도 못한 그 자들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면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증거, 두 번째는 나의 내면에서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석이 바뀝니다. 내면에서 예전에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늘나라 가 있겠지.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렇게 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넣어 놓겠지. 거듭나면요 그게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결과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해석이 바뀝니다. 아,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천국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왔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삶을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전에는 내가 잘될 때는 아, 내가 기도를 좀 제법 했고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잘 되는 건 뭐. 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아멘이지 뭐. 그런데 진짜 거듭나면요. 진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와,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구나.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해석이 바뀌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가난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듭남이 없을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셔? 내가 성도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그런 일을 만날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그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하던 감사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생길 때 이제 그러한 것이 생기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천국에 갔을 때도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요.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 생명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환경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하늘 생명이 뚫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석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거듭남의 공동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보입니까? 예,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의견이 막 튀어나오면서 그것을 반드시 관철해내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내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군요 하고 고백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우리 모두가 거듭났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부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을 부르시면은 그분의 양은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으로 초대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속에 거듭남이 있다면은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거듭남도 은혜라면서요. 그러면은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자꾸 은혜 은혜 하면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거듭남을 위해서 하늘 생명 버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게 진짜라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헌신보다 그 거듭남이 진짜이기 때문에 나오는 헌신이 모질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진짜가 맞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왜 나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이제 거듭난 제게 주신 소명이고 은사군요.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대라고 합니다. 아, 네가 크리스천이면은 너 삶에 표적이 나타나야지 자녀들이 잘 되고 네가 장수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게 신앙 아니니? 이 표적을 보고 주님께 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표적 대신에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 거듭남은 하늘로부터는 선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거듭난 하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십니까? 왜 하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듭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든다든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찬양할 텐데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 아니면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난 자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성령님이 계신 자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함께 3절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늘나라라.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제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거듭난 자의 열매로서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해석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삶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저 천국, 저 본향을 향해 갈 때 정말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